예, 프레시몹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시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같이 모여가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한꺼번에 모였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프레시몹이라고 합니다. 요즘 세계에서 인터넷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우리 그 모빌폰으로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특정한 장소에 모여갖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동안 있다가 모였다가 사라지는 것 그 현상을 새로운 사회적인 현상인데 프레시몹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 영상은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서울역에서 성탄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성탄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성탄의 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성탄을 누리길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성탄의 복을 누리세요. 네. 성탄의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복을 누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서로 인사했는데 성탄의 복을 뭘까요? 성탄의 복이 성탄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성탄의 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찬송과 찬양을 드리는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카톨릭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놓거나 동질적인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 가운데 이렇게 놓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마리아도 성경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마리아의 은혜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그 구원의 도구로 쓰신 것을 성경을 보고 저희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니 주를 찬양한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주라는 것을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의 이 마음속에는 복음의 기쁨이 가득 차 있고 구원의 능력으로 너무 기뻐서 지금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을 높이는 그 마리아의 찬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하였는데 그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과연 처음부터 높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면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천하다는 것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그 성령으로 처녀의 몸으로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였지만은 처음부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찬양하고 기쁘게 노래할 수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나, 가장 낮은 나, 낮은 곳에 있는 중 사람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다고 지금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천연 여자가 남자 약혼한 뒤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들을 둘 다 성문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지금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인 몸에서 아이를 임신하였지만은 유대의 율법으로 보면은 죽을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지금 그 남자를 만나는 모습만 봐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돌에 쳐 죽이는데 약혼한 여자가 지금 약혼한 여인이 정혼을 했어요. 완전히 한 남자의 아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임신을 한 상황이에요. 그 임신이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증거잖아요. 밖으로 드러난 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고 분명히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작 이 남편인 요셉,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입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는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남편이 공개적으로 마리아 임신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마리아를 조용히 결혼관계를 끊어버리고 마리아를 버리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편인 요셉이 마리아를 버리고자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이 처녀가 임신한 것은 그 임신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모습이 누구에게도 이 변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이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녀가 임신했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는 상황이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분명히 다른 남자가 있었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던 요셉에게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보면은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마리아를 끊으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이제 결혼관계를 완전히 끊으려고 생각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요셉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압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부를 것이다 하고 예, 주의 사자가 지금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믿었을까요? 제 생각은 이 말을 들어도 안 믿었어요. 단지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의 풍속, 이스라엘 풍속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사람, 귀한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탄생을 예고하고 그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성경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삼손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삼손이 사자가 될 것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성경에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고 예언해 놓은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요셉은 이 말을 들으면서 아, 이스라엘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겠구나. 그 태어나서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믿지 못함은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는 이 요셉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음 장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14절 말씀이 똑같아요. 주께서 친히 증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요셉은 완전히 생각이 뒤집어졌습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이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7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의 임마누엘이라는 이야기, 그 말씀이 요셉에게 다가오면서 아, 하나님께서 잉태하셔서 이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을 때 이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그 잉태하였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과거에 예언했던 그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말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이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요셉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남편의 요셉으로서 마리아를 사랑하면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그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이 남편이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처녀가 잉태하였다는 것을 믿지 못할 그 남편이 지금 믿고 지금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크시고 놀라운 일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나는 물론 처녀이고 남자아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잉태를 한 것은 내가 다른 남자를 몰랐기 때문에 내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것은 나는 알 수 있지만 남편은 모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남편이 처녀의 몸으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믿고 아내로서 맞이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한 번의 크고 놀라운 사실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남편이 혼자 이렇게 그 처녀가 임신한 것을 받아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믿지 않으면은 마리아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리아에게 또 나타나는 두 번째 크고 놀라운 일들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야 너는 성령으로 잉태하리라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었어요? 마리아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야 너 친척 사촌인 엘리사벳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는데 임신한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한지 6개월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이 정말로 임신되어 있고 임신한 지 6개월 된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복음 1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서 여자야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누가 먼저 알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들었고 바로 달려갔으면 채 일주일도 돼야 착상한 뭐 일주일도 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잉태하신 지 일주일도 차 안 됐는데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말씀입니다. 아니 46절 말씀 그 전에 43절 주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이냐 뭐라고 말씀하여 엘리사벳이 나의 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잉태한 너가 어찌 나에게 찾아오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성령의 몸으로 잉태한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벳.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보여주신 그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지금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지금 잉태하였고 그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미 엘리사벳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 임신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고 깨닫게 됩니까? 또 세 번째 마리아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고 놀라운 경험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고 잉태하면서 요셉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또한 지금 엘리사벳이 뱃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을 이 마리아의 목숨이 가장 비천하고 아주 낮은 마리아의 위치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은 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는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서 행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그 찬양의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크고 놀랍고 두려운 일 때문에 너희들은 찬양할 수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 강한 애굽, 이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애굽에서 나왔던 사실이에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벗어난 사실.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그런 도중에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많은 노동력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니까는 그 노동력은 돈입니다. 그 돈들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왕이 어디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잡으려고 바로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건너가고 그리고 뒤쫓아왔던 애굽 군대들은 완전히 홍해에서 물속에 빠져갖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놀랍고 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뿐이에요? 광야를 막 헤맸을 때 광야에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습니다? 잠잘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250만, 200만이 되는 사람이 다 먹고 잠자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다녔는데 여러분들이 40년 동안 같은 옷을 입으면 그 옷이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헤어져서 못 입습니다. 근데 성경은 40년 동안 옷을 입고 신발을 신었는데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깨끗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까?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찬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또 찬송하게 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하라. 즐거운 자가 있으면은 찬송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본다고 해서 다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찬송,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말씀은 처녀인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건진 여인의 찬송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여인의 찬송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구원이 자기 혼자만 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쁘고 찬송을 드리는 이 찬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진리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임신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일을 가지고 찰스 코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찰스 코스는 워터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서 35년 동안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워터 게이트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 당시 베트남 전쟁 때 민주당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인 닉슨 대통령과 이 CIA 요원들이 이 민주당 상원 의원에 대한 도청 사건입니다. 근데 도청 사건이 경찰에게 발견이 되어서 그것이 알려지려고 할 때 닉슨 대통령과 이 측근에 있는 참모들 국가의 힘으로 우리는 도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거짓말을 숨기려고 그 말을 만들어내고 이야기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거짓말이요, 3주도 못해서 완전히 세상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곰곰이 생각한 이 찰스 콜슨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 미국의 가장 능력있고 국방의 능력과 힘과 모든 정보 능력을 다해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이 몇 명의 사람들이 힘을 다해서 이 거짓말을 한 것을 숨기려고 했는데, 그것이 3주가 채 가지 않은 것을 보고 성경에 말씀하는 그 진리가 거짓말이라면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질 수도 없고 내려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은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고 그 이야기는 그 세대에 이미 밝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그 큰 힘과 권력으로도 거짓말을 숨기지 못했는데, 그 연약한 요셉과 그 요셉의 아내가 그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 말을 벌써 다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국가의 능력과 로마의 힘으로 밝히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근데 밝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이 성탄주일은 오신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찬양하면서 기다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구원의 참 기쁨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증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찬송하는 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